VOA 세계뉴스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 군함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 해군이 4일 공개한 이 동영상에는 중국 군함이 잔잔한 바다에서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정운함의 항로를 가로지르며 끼어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에 정운함은 항로를 바꾸진 않았지만 중국 군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속도를 10노트, 시속 18.52km로 줄였다고 미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 군함이 정운함의 약 137m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바람 소리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영어로 자유로운 항해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당시 정운함은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과 타이완 해협에서 정례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 함정이 안전 항행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군은 미국과 캐나다가 이례적인 공동 항해로 고의적으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먼저 말썽과 소동을 일으켰고 중국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태난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인 4일 희생자 추모에 나섰던 홍콩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구금된 홍콩 주민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콩 경찰은 4일 태난먼 민주화 시위 3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던 주민 23명을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구금하고 53세 여성을 경찰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공공의 평화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세에서 74세 사이 남성 11명과 여성 12명을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올해 67세인 민주화 운동가 알렉산트라 웡 씨도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홍콩 경찰의 이 같은 행동이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난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을 맞은 4일 홍콩 전역에서는 폭동 진압과 대테러 경찰을 포함해 최대 6천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는 등 보안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들이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은 5일 보도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4일 싱가포르에서 리상프 중국 국방부 장과 만나 양국 간 국방협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2 플러스 2 포럼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포럼은 특히 향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조정해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이루는 데 대해 전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애의 정신과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일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 수출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에서 7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5월에 약 10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하루 생산량은 수년 만에 최대 감산이라고 사우디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압돌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예측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 시장은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번 감산 결정은 지난 4월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 이후에도 국제 유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장착용 조립건물이 발사패드 중심부로 이동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자신들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데 대해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관한 긴급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 비 또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2차 발사 준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립 건물이 발사패드 중심부로 이동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3일자 위성사진에는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즉 겐트리타워에서 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지점은 겐트리타워와 줄처리 건물 사이 약 3분의 2 지점으로 동쪽 끝부분까지는 약 40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로 동쪽의 줄처리 건물과 이 지점에서 약 140m 떨어진 서쪽의 겐트리타워를 오갈 수 있습니다. 줄처리 건물에서 로켓을 넘겨받아 이를 수직으로 세운 뒤 겐트리타워에 장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29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이동식 조립 건물이 기존의 줄처리 건물 옆 동쪽 끝 지점에서 약 140m 떨어진 서쪽 끝, 즉 겐트리타워 바로 옆에 붙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 5일 만인 이날 겐트리타워와 분리된 상태로 발사패드 중심부에 자리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현재로선 이동식 조립 건물이 움직인 배경이나 건물 안에 로켓 등 우주 발사체가 들어있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2차 발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서해 위성발사장의 핵심 시설이 움직임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새 발사패드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발사는 실패로 끝났는데 이후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실제 발사가 이뤄진 서해 위성발사장의 새 발사패드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새 발사패드 일대를 촬영한 3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하얀색 이동식 조립 건물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 발사장의 하얀색 이동식 조립 건물은 가로 50m, 세로 30m의 직사각형 형태로 바닥에 깔린 선로를 이용해 남쪽과 북쪽을 오갈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발사대 혹은 발사시설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어느 시점 이동식 조립 건물을 이동시켜 이 지점을 덮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 로켓이 발사될 당시 잠시 남쪽 지대에 자리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북쪽의 발사 지점을 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안보리 논의 자체를 비난하면서 반미 연대를 부추기는 담화를 냈고 미 한일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협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데 대해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 한일은 북한의 발사 시도를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한 연합훈련 등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로 북한을 두둔한 때문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국익을 빛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그런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며 반미연대를 부추겼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부부장이 또다시 유엔의 이중 기준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들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반복함으로써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도발을 논의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은 중국의 반박 논리는 북한을 두둔하기보다는 자국 안보의 이익을 방어하는 차원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통해 미중 갈등을 조금씩 증폭시켜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넓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정세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행동 공간이 넓어지고 도발 행동의 비용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미중 갈등이 진척되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북한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북한은 또 국제해사기구 IMO가 처음으로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대북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반발하며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IMO가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답했다며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MO가 앞으로 북한이 진행하는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로 인한 모든 후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런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규범, 상식 이런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고립과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IMO로의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IMO에 미리 통보하지 않더라도 중국에는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이나 일본 등 다른 주변국들도 중국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해 안전대책 등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중국해 해상에 낙하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는 아마 통보를 하고 국제사회에는 통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요. 또 당연경보가 아마 중국 쪽에서 통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IMO 불통보가 당국 차원이 아니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언급된 만큼 북한이 실제로 IMO와의 관계에 선을 그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IMO 통보 없이 위성을 발사해 사고가 날 경우 북한도 국제사회의 문책과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3자회담을 갖고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 투발 수단으로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맞서 미한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경보 정보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시점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정확하고요. 탄착 지점은 일본이 더 정확하고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한은 한국군 작전통제소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한일 간은 현재 이런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맡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관한 긴급 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미국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대사는 2일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5월 31일 정찰 위성 발사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May 31 reconnaissance satellite launch.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하며 발사됐고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미 민감한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어 북한은 발사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역량 격차를 파악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결정하기 때문에 안보리는 실패한 이번 발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동과 성명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가 불법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The launch we saw this week, however, is undeniably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안보리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우주 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할 자유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발사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드 대사는 또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의미 있는 협상을 위해 대화장으로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의 침묵에 의해 안보리 결의 의무를 무시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의 약화를 모색할 용기를 얻는 한 계속 식량보다는 탄약을 선택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을 계속 비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As Russia and China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a diplomatic solution.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 노력에 전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안보리 조치 혹은 안보리 회의 개최조차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미한연합훈련을 동등한 것처럼 거지 비교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복되는 긴장고조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합법적인 노력은 어떤 식으로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이를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안보리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으리라고 안보리 두 이사국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으며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안보리의 신뢰를 지키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더욱 위협이 될 추가 발사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우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미국과 함께 이날 회의를 요청한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안보리의 지속적인 침묵과 무대응을 지적하며 북한이 안보리의 침묵과 무대응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apan Joint Secretary General in strongly condemning North Korea for the launch against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황중국 주유엔 대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임을 거듭 상기했습니다.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by the DPRK is explicitly prohibited by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남용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와 그 운반 체계를 개발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주 발사체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황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규탄 없이 책임을 미국에 돌렸고 특히 미국의 영내 군사 활동을 거론했습니다. 공상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군사주둔을 크게 증가시켜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S. has continued its military activities and significantly increased its military presence.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점점 늘어나는 미한일의 군사활동이 동북아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확장 억제라는 개념 아래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한편 유엔 측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활동에 혜택을 누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며 하지만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적국과 경쟁국들에게 핵협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주요 핵 위협으로 거론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seeing increasing nuclear threats from the DPRK and Iran. In the last year alone,
특히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선언하며 전술핵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무인 수중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이 비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핵무력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He announced a sweeping new nuclear forces policy law that would permit Pyongyang to use nuclear.
아울러 김정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탄도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핵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지키고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로 새 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For example, in April, the president reaffirmed our ironclad mutual defense treaty with the
지난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 억제 공약을 포함한 철통 같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을 재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잠재적 핵 위기 상황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공동의 비확산 목표를 재확인하는 워싱턴 선언에 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과도 핵 역량 강화와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핵 프로그램 활성화부터 해외 동맹 강화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모든 새로운 조치들은 그 자체로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ll of these new steps from revitalizing our nuclear program here at home.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항상 추구해온 전략적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 조치들은 우리의 적들과 경쟁자들에게 미국과의 군비 경쟁이 비생산적이고 최악의 경우 파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핵 위협에 대한 대응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전제 조건 없는 양자 간 군축 대화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tated our willingness to engage in bilateral arms control discussions with Russia.
다만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것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계속 핵 보유국들에게 무모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국과 경쟁국들에게 핵협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주요 핵 보유국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Unfortunately, we've all seen cracks in the foundation of nuclear stability and security.
커비 조정관은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롯된 핵 안전과 안보의 기반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목격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과 이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있음을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핵 군축 정책이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update our continuing to update our deterrence capabilities.
허비 조정관은 먼저 우리는 국내에서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우리의 핵 프로그램과 핵 능력을 현대화하는 한편 해외에서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서명한 워싱턴 선언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핵시대에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규범을 설정해 새로운 군비 통제 및 위험 감소 조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핵 군축을 위해서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것처럼 핵 보유국들이 긴장 고조를 멈추고 전략적 안정과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향해선 도발을 즉각 멈추고 외교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2일 빈에서 열린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 제66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지난달 31일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We also join other delegations in condemning the DPRK's failed launch earlier this week of a claimed space vehicle.
홀케이트 대사는 우리는 이번 주 초 실패로 끝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해 다른 대표단과 함께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발사 시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었으며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은 도발적인 행위를 즉시 멈추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에 대한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홀게이트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전날 일본 대표도 이 회의에서 북한이 5월 3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conducted a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North Korea called it as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불렀지만 위성이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회의 첫날인 지난달 31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우리는 북한이 우주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 체제를 훼손하고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여건을 악화시키는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외교권 탐사에 수반되는 법적 규범을 창설하기 위해 1959년 창설됐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5월 31일에서 6월 9일 일정으로 제66차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 102개국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파른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일 북한이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 규탄 성명을 비판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5월 31일 발사에 대응해 발표한 성명의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사무총장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이일 담화에서 사무총장의 규탄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균형적인 내정 간섭적인 행위로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위성을 신형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북한의 발사가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며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1일 성명을 통해 5월 31일 실패로 끝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 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우리의 영내 파트너와 세계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제항공과 해상 운행에도 위험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이 제시한 대화 제안을 수락하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종결해야 한다고 독일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위성을 신형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들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자 유엔과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각국이 일제히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북한 비판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은 미국과 한국에 불바다 위협을 가하고 무력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위성발사를 자위권으로 포장하는 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규약을 준수해온 한국의 정당한 위성발사와 비교할 수 없으며 이중잣대 역시 북한이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입니다. 제재와 수출 통제가 북한의 위성개발 속도를 늦췄다는 평가와 북한 로켓에 대한 선제 파괴 능력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3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벤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ICBM 발사에 성공했고 2012년과 2016년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을까요?
We don't know for sure based on what they said. And based on the items that the South Koreans recovered,
북한의 발표와 한국이 수거한 잔해만 가지고는 실패 원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단 로켓의 점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이 새 엔진과 새 연료조합을 얘기할 때 특히 2단 로켓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새 엔진과 연료를 언급했습니다. 새롭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Well, certainly something that's new is has a higher risk of failure than something that's tried and true.
확실히 새 모델은 이미 검증된 것보다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1단 로켓은 잘 작동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1단 로켓은 북한 ICBM 화성 15형을 기반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화성 15형은 훨씬 나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화성 15형은 실적이 괜찮은데 이번엔 왜 실패했을까요?
You know, it's a probabilities game in the first instance. And really only the North Koreans can answer that question based on
우선 이것은 확률 게임입니다. 북한이 수집했을 원격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부 부품을 수거했기 때문에 분석 뒤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외부에선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은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발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Sort of normal space launch country, it would probably take a matter of months for
보통 국가라면 아마 몇 달은 걸릴 겁니다. 매우 신중하게 진단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데 말이죠. 하지만 북한은 정상적 우주발사체 시험 관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시험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죠. 따라서 정말 북한에 달렸습니다. 언제 추가 시험을 할지는 김정은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렉슨 차관보님, 군사정찰위성이 북한의 군사 역량을 어떻게 강화합니까?
Well, one satellite is only the beginning. And one satellite won't give you much.
위성 한 개는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의 위성으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이미 한국에서 효과적인 정보 수집망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성 한 개 정도로 북한이 꼭 특별한 정보를 얻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측하면 시의성과 관련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 일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다른 어떤 보고 수단보다 위성이 더 즉각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죠.
벤 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이 위성을 태양 동기 극궤도에 올리면 한반도를 하루에 두 번 정도 지나고 몇 분씩만 머무는데요. 한반도를 항시 정찰하려면 위성을 몇 개나 올려야 할까요?
Well, first I think 24/7 isn't really the way to think about it. You know, because these satellites probably rely.
우선 항상 정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위성들은 가시광선 카메라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에만 한국에 대한 의미 있는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위성이 3개에서 5개는 돼야 좋은 시작점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위성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지상으로 자료를 송신하는 역량도 관건입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위성은 정찰 체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렉슨 차관보님, 북한이 2012년 4월 위성을 발사할 때 외국 언론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당시 VOA 기자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때 북한 측 인사가 우주 기술을 군사 분야에 써야 하는 상태가 강요되면 쓸 것이라고 무심코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If developing a technology to launch a satellite also indicates development of technology that can deliver.
위성 발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탄두 운반 기술을 개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켓은 두 가지 용도에 모두 적합한데 단지 탄두부에 무엇을 올리느냐이죠. 이 모든 일이 자위권과 연구를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벤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이번에 7년 만에 또 다른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프로그램을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통째로 수입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The entire program, I think that's highly unlikely. And you know, satellite technology has been around long enough.
통째로 수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성 기술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체적으로 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비용을 지불하고 위성을 발사하지만 위성을 스스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겁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교육과 노하우, 그리고 비밀 조달망을 통해 확보한 장비와 부품을 활용해 개발했겠죠.
그렉슨 차관보님,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What concerns me the most is their ability to reach out at distance and strike.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원거리까지 닿을 수 있는 능력과 원하는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강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설 위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 미국 간 협력망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강력한 감시망을 구축해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북한이 정해진 발사 패턴이나 과거 미사일 시험 발사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미사일이 누군가를 타격하기 전에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렉슨 차관보님,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와중에 실질적인 처벌 수단이 있을까요?
Certainly if we discover somebody facilitating North Korea's clandestine.
물론입니다. 북한의 비밀 무기 조달, 비밀 무기 판매, 핵 기술과 핵 물질의 비밀 거래를 돕는 누군가를 적발하면 제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이 증명됐습니다. 제재를 회피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방과 자금 조달을 돕는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제재를 선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할 뿐이죠. 또한 미국은 항상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설명을 붙이길 좋아합니다. 그 뒤 제재 회피와 위반 등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관심을 잃곤 하죠. 그리고 제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한편 한국은 자체 개발한 우주 로켓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국이 우주 강국 주요 7개국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Well, it's basically the 10th country that's been able to orbit its own satellite using its own space launch.
한국은 자체 우주 발사체를 사용해 자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10번째 국가입니다. 이런 통계를 감안하면 한국은 10위 안에 드는 것이죠.
한국이 이번에 상업위성을 발사했는데 군사 역량에는 어떻게 기여하나요?
Well, first of all, it's helping to prove out the booster, so that same rocket could launch either.
우선 성공적인 발사는 엔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로켓으로 민간 위성과 군사 위성을 모두 발사할 수 있죠. 한국은 군 정찰 위성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위성 기술 자체가 군 정찰 위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렉슨 차관보님, 북한은 자국의 무기 개발에 대해 각국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위성 발사는 규탄하지 않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Well, first, the Korean War is not settled. It's in armistice.
우선 한국 전쟁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 상태입니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지만 한국은 그런 위협을 하지 않았고요. 북한은 또 흥미롭게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자택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의 자택인지 고향인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의 자택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타격 사거리를 가늠하기 위해서죠.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켰고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 2명을 살해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기 사용은 계속해서 금지해야 합니다.
벤지펜 부차관보님, 그게 이중잣대라는 북한의 불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Well, I mean, first of all, it's a complaint. It's an excuse. You know, they understand quite well that they're under UN security.
그것은 불만이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제안이 가해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과 탈퇴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한국은 핵무기가 없고 핵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으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한국과 북한은 서로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상인 거죠.
벤지펜 부차관보님, 북한은 또 한국을 타격하겠다고도 위협하죠.
Sure, they threaten a lot of people all the time, but you know, I'm not sure that you know, strictly speaking.
물론 북한은 항상 많은 이들을 위협합니다. 다만 그런 위협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규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책임 있는 미사일 보유국으로 추천할 만한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And they've struck South Korea in the past. They attacked the Blue House. They
북한은 과거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청와대를 공격했고 연평도를 포격했고 천안함을 폭침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국지적 공격을 가했죠. 따라서 북한은 평화로운 방어적 조치를 언급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중 기준이든 아니든 그런 기준은 북한의 행동에 근거한 것입니다. 애초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불러온 핵 활동을 포함해 이 모든 활동을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지금까지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차관부와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상원 본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상원 인준이 공식 확정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를 전체 회의에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관계자는 2일 VOA에 터너 지명자를 비롯한 9개의 인준안이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심의 및 표결을 거쳐야 상원 인준이 공식 확정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근무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남아시아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서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한 사안을 주로 다뤘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지난달 17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공개 회의를 재개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계 한인 사회와도 협력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찾아내고 이들의 조속한 재회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진 직책입니다. 얘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비츠 초대 북한 인권 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핵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는 나라는 유엔기구의 중요한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활동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구 유엔워치는 5월 3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선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 정권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선출되면서 보상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힐렐 로이어 대표는 성명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건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정권 중 하나가 이제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표준과 규범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그룹의 일원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성과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유엔의 핵심국으로서는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예 대표는 이어 유엔이 북한 정권에 보내는 올바른 신호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북한 상황을 회부해 김정은의 극악한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라는 촉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5월 30일 종료된 제76차 세계보건총회 회의에서 WHO의 새로운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총 34개 나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이사국들의 임기는 3년으로 WHO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WHO는 5월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14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예산 운영위원회에 북한 박종민 보건성 대외협력국장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워치의 노이어 대표는 북한이 앞으로 3년간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WHO의 기관, 정책, 임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WHO가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려면 최고 수준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며 북한을 선출한 건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도 북한은 유엔기구의 집행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지난 1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은 유엔과 그 산하기구들의 인권 의무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WHO와 이 기구의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공중보건의 대의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는 인권이라면서 하지만 북한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걸 감안해 이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자 김정은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대신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국가 재원을 투입하는 걸 선호할 것이며 그런 인권 기록을 가진 국가는 WHO 집행이사회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BOE에 유엔이 규명한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와 최근까지 지속된 북한 정권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유엔 회원국이 어떻게 유엔 시스템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How can a UN member state that is in direc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rough its missile program?
스칼렛 총장은 또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가 어떻게 유엔 시스템 내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코로나 백신 지원을 거부한 사례와 주민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인간 안보보다 무기 개발을 중시하는 김 씨 정권이 WHO의 중책을 맡으면 WHO는 일부 중요한 기능장애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을 상대로 다양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운동가들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소수자 옹호활동가로 잘 알려진 안키 북다니 씨는 5월 31일 트위터에 자국민을 굶기는 것으로 악명 높은 북한 정권이 WHO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범적인 코로나 팬데믹 대응의 리더인 타이완은 제외되고 코로나 위기를 부인하는 북한은 중국 덕택에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 의회에 근무하며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티모시 조 씨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세계에서 의료시설이 가장 열악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심지어 자국민을 먹일 수 없고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WHO의 집행이사국이 될 수 있느냐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를 VOA에 WHO의 협력 지위를 거의 매번 거부한 북한이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역설적이라면서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집행이사국 진출은 WHO가 북한인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유엔의 보호 아래로 끌어들일 좋은 기회란 것입니다.
I think that's a good opportunity to work with the North Koreans and try to bring them into the UN.
킹 전 특사는 북한 스스로 WHO와 관여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같은 문제에 대해 WHO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도 EL VOA에 북한이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와 보건의료협력을 재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VOA는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WHO의 대북사업 재개 허용 여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WHO도 북한 집행이사국 선출을 둘러싼 비판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 비 또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 24도 예상됩니다. 양덕 아침 13도, 낮 22도. 신의주 아침 17도, 낮 22도. 부성 아침 16도, 낮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 23도. 희천 아침 15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16도, 낮 23도, 용현 아침 15도, 낮 24도, 신계 아침 15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8도, 낮 27도, 신포 아침 16도, 낮 24도, 장전 아침 19도, 낮 25도, 평강 아침 13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6도, 낮 26도, 장진 아침 9도, 낮 17도, 청진 아침 14도, 낮 24도, 김책 아침 14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0도, 낮 19도, 김영권 아침 7도, 낮 18도, 삼지연 아침 6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 군함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을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 해군이 4일 공개한 이 동영상에는 중국 군함이 잔잔한 바다에서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정운함의 항로를 가로지르며 끼어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에 정운함은 항로를 바꾸진 않았지만 중국 군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10노트, 시속 18.52km로 줄였다고 미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 군함이 정운함의 약 137m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바람 소리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영어로 자유로운 항해를 제한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당시 정운함은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과 타이완 해협에서 정례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 함정이 안전항행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군은 미국과 캐나다가 이례적인 공동항해로 고의적으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먼저 말썽과 소동을 일으켰고 중국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태난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인 4일 희생자 추모에 나섰던 홍콩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구금된 홍콩 주민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콩 경찰은 4일 태난먼 민주화 시위 3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던 주민 23명을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구금하고 53세 여성을 경찰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공공의 평화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세에서 74세 사이 남성 11명과 여성 12명을 연행했다고 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는 올해 67세인 민주화운동가 알렉산트라 웡 씨도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운동가들은 홍콩 경찰의 이 같은 행동이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난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을 맞은 어제 홍콩 전역에는 폭동 진압과 대테러 경찰을 포함해 최대 6천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는 등 보안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들이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은 5일 보도에서 프라보워 슈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4일 싱가포르에서 리상프 중국 국방부 장과 만나 양국 간 국방협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2+2 포럼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포럼은 특히 향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비안토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조정해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이루는 데 대해 전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정신과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일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 장관급 회의에서 7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5월에 약 10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하루 생산량은 수년 만에 최대 감산이라고 사우디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이 시장은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이번 감산 결정은 지난 4월 OPEC 플러스의 감산 발표 이후에도 국제 유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